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흥미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는 봅니다.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Live by Faith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리고 의지적인 하나의 그 부분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역설적으로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맹신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 나의 소원 성취와 나의 희망상 그것만을 구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추진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는, 달성해내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떤 것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다 아는 사실이 증명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선언했던 그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구체적인 샘플로 우리에게 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우리가 불려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 복음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바로 굿뉴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이 로마서에서 매우 논리적으로, 매우 영적으로 잘 기록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느냐라는 것을 1장 17절에서 선언하고 나서 오늘 4장 시작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논리적으로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우리에게 두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17절에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쫓아 나타났느니라고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굉장하게 뭐라 그럴까요? 역전이 된다 그럴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다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자비와 용서와 은혜보다도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기에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1장 18절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지각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하고 감사치도 안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누구냐 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당시에 누구냐 하면 유대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이나 어떤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조물주를 아닌 이 세상 피조물에게 그렇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그 이유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중에는 우리 한국 민족도 있겠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모든 민족들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했던 그 말, 다윗이 시편 53장 3절에 했던 그 말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1장 후반절부터 해서 2장 그리고 3장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조금 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고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로마서 3장 21절, 3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죄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 그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부분에 3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믿게 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끝절까지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가스펠이라는 겁니다.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이 뭡니까? The Lamb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어린 양의 손,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옮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지고 그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네 컨실레이터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화목제, 우리말로 화목제물이라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propitiation,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린 양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그 어린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한 번 죽음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3장 20절에 곧 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28절에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예로 듣는지를 그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제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샘플을 누구를 들고 있느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00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예를 들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예를 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되어 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믿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앞절에 창세기 15장 5절 믿었다는 그 바로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인데 그 자녀가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고 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압니까? 75세입니다. 75세의 늙은 나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바로 이루어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4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아내 사례가 정녕 네게 아들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명년이란 것은 내년입니다.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과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약속에 넣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어쩌면 항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냐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받았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Hope, to hope, 소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뭐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셀 수 없이 많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더라라고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은 로마서 창세기 13장 또 그리고 15장에 보면은 이런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 그 단을 쌓았다는 그 의미 속에 있음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라는 그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무엇이냐고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많은 후손을 보겠다는 것도 바랐지만 정말 중요한 그 바란 것은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그 본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지 지금 현실에서 정말 바라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은 좋은데 순종하지 않아. 그럴까요?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마지막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몇 장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 모리아 산으로 아들과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을 들고 높이 들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그를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많은 이런 어떤 믿음과 순종과 또 우리의 윤리, 도덕 이런 것이 막 상충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 순종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은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드렸다면 그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자녀를 낳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그 아들이 내가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도로 살리시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를 원치 않느냐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잡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고 바로 아브라함 뒤에 있는 그 숯불에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삭을 대신 바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위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아들을 자녀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거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너의 이삭을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하나님 분명히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크리스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제 말씀을 설교를 쭉 듣고 그럼 믿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가 너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아까 봤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그 순종의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한 45년 전쯤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페드릭 잘르데오라는 60세가 넘은 한 필리핀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외곽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외곽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살면서 자그마하게 그 논농사, 그 쌀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소를 한 마리 사서 밭을 갈고자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은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충분히 소를 살 만한 돈을 모아서 시장으로 가서 소를 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의 돈은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몇 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이 환전, 돈이 완전히 그 개혁이 되어 일어나서 그 전에 쓰던 돈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정부에서는 그것을 알려가지고 옛날 돈을 새 돈과 바꾸라고 환불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노인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낭패에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초등학교 어린 소년 한 명이 이 노인을 대신해서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대통령에게, 그 필리핀 정부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자르데오라는 할아버지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가 가진 돈을 이제는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돌려주실 수는 없나요? 이렇게 정부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노인에게 이런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정부의 법에 의하면은 이미 돈을 환전하는 이 마지막 데드라인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의 돈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필리핀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룰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매우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그 돈을 정부에서가 아니라 내 개인 구좌에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당신의 소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며 살아나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으로 다시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당신의 은혜를 깨달아 나가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과 영원히 동거하며 귀한 열매 맺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